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반세기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미국인과 쿠바인들은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관영 텔레비전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을 위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쿠바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간 대사관 재개설은 국교 정상화를 향한 길고도 복잡한 절차에 있어 단지 첫 단계라며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와 선전 방송의 중단,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 기지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 제안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예정대로 5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를 TV로 생중계된 긴급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 투표에서 반대로 결정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계획이 있다는 채권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표는 더 나은 협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며 국민투표 결과 후 곧바로 협상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1일 국제채권단에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에 대한 유럽의 요구조건 대부분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투표가 실시되기 전 추가 금융지원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유럽 정상들 대부분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달 27일 새벽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국민투표 시행을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 지린성 지안에서 1일 한국 공무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추락해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무원 24명을 포함한 한국인 26명을 태운 버스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지안과 단둥 경계 인근 다리에서 1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버스 탑승객들은 전원 지안시 병원으로 후송이 완료됐다며 현지 관계자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9일부터 4박 5일 동안 중국 엔지와 단둥, 다렌 등 고구려 바레터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의 프랑스 방문에 때맞춰 1일 에어버스 여객기 75대를 구매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버스사와 A330 여객기 45대를 구매하기로 확정하고 추가로 30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180억 달러에 이릅니다. 러시아 검찰총장실이 지난 1991년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들 발틱 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나아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발트 3국은 그동안 군사비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때 이끌었던 연합 러시아당 소속 의원 2명은 최근 검찰에 해당 발트 3국의 독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된 북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도 전제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대회사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전제 조건을 내세워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지켜진다며 안보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들은 하나같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시기는 한순간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던 때에도 서해 앞바다에선 꽃다운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고 지난 2002년 연평해전을 언급하며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으로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체제를 지키겠다는 미망을 하루속히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면 경제와 평화, 그리고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도 거듭 표명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도 경험을 살려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도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한국 정부도 이런 국제사회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분단국가의 현실을 지목하고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하나가 될 때 한국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로 위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12,000여 명이 참석했고 특히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송파구 협의회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주최한 북한 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신랑 신부 80쌍이 초대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가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북한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북한이 서로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방송 매체인 MBC의 통일전망대에 출연해 가뭄 피해와 관련한 대화가 이뤄지면 구호 장비 지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가뭄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단순한 가뭄 피해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딴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협력이 쉬운 자연재해 분야부터 대화를 제의해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가 표명한 만큼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가뭄 피해와 관련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으로부터 아직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5월 강수량은 예년 대비 57%에 불과하였으나 6월 강수량은 증가하였는 바 향후 작황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 장관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부터 가뭄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많이 힘들 것이라며 장마당과 포전 담당제 등으로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평양 외 지역은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지역에 이달 초까지 가뭄이 이어져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지역에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한국보다 기간이 짧은 데다 곡창지대의 경우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도주의 지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북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은 30일 현재 약 2,131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60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3,559만 달러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에 비해서는 40% 감소했습니다. 지원국 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과 6개 나라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을 제공했던 스웨덴과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한국은 올해도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또 노르웨이가 올해는 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독일이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액수로는 스위스가 920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스위스는 유일하게 현금이 아닌 분유를 직접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분유로 영양강화식품을 제조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한국과 스웨덴이 각각 400만 달러와 32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국제사회 대북 지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식량과 영양 지원 사업으로 전체의 45%인 964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 사업에 620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24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자료는 원조국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0년 이후 공개 처형한 주민이 1,300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2015 북한 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서울의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 북한 인권백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개 처형당한 북한 주민이 모두 1,382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탈북자 200명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거쳐 파악된 수치입니다.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공개 처형자 수는 2008년과 2009년 161명과 160명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는 수십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공개 처형자 수는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것을 합한 숫자로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연구센터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시점도 최근이어서 파악된 공개 처형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백서는 또 동일한 범죄로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공개 재판을 실시하면서 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배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김정은을 애민 지도자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면서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방침과 지시가 초법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화소나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인권 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가 알려졌던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의 경우 인권 침해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교화소 내 사망 사건이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거주의 자유 침해 사례로는 지난 2013년 함경북도 무산 인근에 거주하던 600여 세대가 강제로 추방되는 등 관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권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일시적으로 배급 상황은 호전됐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량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해마다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호기심과 문화혁명에 대한 향수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 출신의 뉴질랜드 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의 와이카토 대학 경영대학원은 이달 초 실시한 연례 학생 논문 대회에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주제로 한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주인공은 이 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 단둥 출신의 유학생 리팡슈안 씨. 리 씨는 29일 VOA에 북한을 두 번 관광한 뒤 중국인 관광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문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My hometown is very near to North Korea, and I heard a lot of stories.
북한과 가까운 단둥에서 자라면서 북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관광 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 논문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리 씨는 조사 결과 크게 8가지 이유에서 중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 충족,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북한의 실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중국의 옛 농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을 보며 향수를 달래려고 북한을 찾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집체극인 아리랑과 금강산 관광,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무장지대 방문, 사업 탐색, 그리고 북한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최근 북한 관광총국 관계자가 외국 인사에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10만 명, 이 가운데 적어도 8, 90%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북한은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차와 항공, 버스뿐 아니라 국경 도시들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자가용 여행을 신설하고 태권도와 캠핑 여행 등 상품도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리 씨의 이번 설문에 응한 50명 가운데 38명은 지난해 기차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이었고 나머지는 그 전에 북한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 씨는 관광객 연령 가운데 중년 이상이 많고 옛 문화혁명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는 게 북한을 찾는 특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umber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s higher than other.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1960-70년대 중국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한을 보며 옛 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이 때문에 중년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북한 관광에 대해 대개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호기심과 북한의 현실을 알고 싶어 북한을 찾았다는 소수의 중국 젊은이들은 모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But young people gave the score very low. They will say, "Oh, there are too many limitations."
북한 안에서 이동하는데 너무 제한이 많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북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밤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매우 실망했다는 겁니다. 논문은 북한 관광이 한국 관광에 비해 그리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중국인들이 북한을 찾는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나흘과 닷새 일정으로 북한을 찾았다며 요금 내역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Actually, the first time was 2010 for free. I think that was a four-day trip.
2010년엔 3,500위안, 미화로 $560, 지난해엔 4,500위안, 미화로 $725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지난해 평양에 갔을 때 이전보다 차량이 늘고 조금씩 변화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차로 단둥에서 평양까지 4시간 동안 가며 보는 북한은 가난과 열악한 환경 그대로였고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의 긍지가 높다는 게 이채롭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북한 관광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사업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ourism facilities in North Korea are not very good. And also the tourist attractions in North Korea are very limited now.
관광 시설이 크게 열악하고 매력적인 관광지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큰 변화가 없는 한 다시 북한을 찾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친할아버지가 중공군 병사로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고 집이 압록강변에 있어 늘 신의주를 바라보며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It didn't change when I was a child until now. So
단둥은 지난 20여 년간 거의 모든 게 변하고 발전했는데 북한은 제자리 걸음이고 밤엔 캄캄해서 신의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 씨는 특히 압록강의 배들을 통해 세월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e boat, because we stay in the the Yalu River, close to the Yalu River, I can see the North Korean boat didn't change the boat for 20 years. Even.
북한은 5살 때 봤던 배들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다니고 있는 반면에 단둥의 배들은 모두 현대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리 씨는 단둥 시민들이 이런 북한을 보며 감사와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이끌지 못해 북한 주민들이 힘들 뿐 아니라 단둥 역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리 씨는 이런 배경을 볼 때 북한 정부가 하루빨리 국가를 개방하고 여러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게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really, really important thing for North Korea to change themselves in the future and also to normalize.
북한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게 관광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논문으로 $1,000의 상금을 받은 리 씨는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광 산업에 대해 더 연구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 국영 이동통신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에 본국 송금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북한 측에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새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지난 3월 31일 현재 오라스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북한 휴대전화 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증가 추세가 꺾였습니다. 현금 잔고는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외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북한 원화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금 잔고를 이집트 파운드화로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5억 4,80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지난 3월 말에는 5억 3,9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한 추산치일 뿐이고 이 액수 그대로 환전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0원대의 공식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8,000원대의 암시장 환율을 적용한다면 현금 잔고의 외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오라스콤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도 북한에는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사업상의 주요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고려링크의 수익금을 이집트 본사로 보내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고려링크와 경쟁하면서 영업상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무 영업상의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려링크와 북한의 국영 이동통신사의 합병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일단 합병 추진에 동의했으며 오라스콤 경영진은 합병이 성사될 경우 북한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11년에 고려링크와는 별도로 강성네트망이라는 제2이동통신사를 설립했다며 오라스콤이 강성네트망과의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는 오라스콤이 그동안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를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북한 측과 협상했지만 실패로 끝난 것 같다며 합병을 통해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지 외화 반출을 허용할지 불투명하다며 오라스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시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북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해외 자금 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리 없다며 오라스콤이 북한의 진출에 손해만 보고 나간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라스콤은 이미 지난해 9월 말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현금 수익을 외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를 비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면서 별도의 특기사항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말 북한 내 서비스를 시작한 고려링크는 지난 2013년 5월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사업이 급신장했지만 그 뒤 더 이상 가입자 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가 오라스콤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군의 전투기 공중급유기로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국공군의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작전 반경이 확대되고 전투 효율성도 크게 증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이 선택한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A330 MRTT. 한국방위사업청은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가 원거리 작전 임무 지역에서의 채공 시간과 공중급유량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면서 전력화되면 전투 효율성과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윤영 한국방위사업청 항공기 사업부장입니다.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독도, 이어도 및 평양 원산선 이북 지역 등 원거리로 확대되고 무장 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A330 MRTT가 도입되면 한국 공군의 공격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해줄 것 같으면 그 보조 연료통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통 대신 강력한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능력이 더 올라가고.
A330 MRTT는 차세대 공중급유기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종으로 급유 능력 93톤, 화물 수송 능력은 43톤이며 항속거리는 화물 약 2만 3천km을 실은 상태에서 1만 3천km입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미국 보잉사의 공중급유기보다 급유 능력이나 수송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A330 MRTT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1대, KF-16은 41대까지 연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논란이 됐던 미국산 전투기와의 상호 운영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윤영 항공기사업부장입니다.
상호 운영성과 상호 호환성이 동시에 평가되었고 두 가지 기종이 다 큰 차이 없이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윤영 항공기사업부장은 또 A330 MRTT가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화 약 13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A330 MRTT 4대를 도입하고 군수 지원 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매년 6.25 전쟁 기념일마다 미군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만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2억 땅에서 희생을 마다하는 노병들에게 10년 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랭캐스터시의 크레이지 오토스 식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믈렛 요리로 유명합니다. 넉넉한 인심의 주인공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허진 사장. 올해도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을 직접 만찬장으로 안내합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기서 미국 와서 이렇게 살게 해준 거, 우리 식구들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만큼 살게 해준 거. 그런 게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이게 가능했을까?
1982년 미국으로 건너와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에도 60여 년 전 한반도 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미군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허 사장이 10년 넘게 6.25 참전 용사들을 초대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쟁 얘기며 누구를 사진 갖고 와서 누구를 찾아달라는 등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싸웠고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고맙다. 응? 그런 말밖에 못했어요. 저는.
멀리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사는 친형 허영 씨도 동생 부부가 준비하는 뜻깊은 만찬에 힘을 보탰습니다. 9살 때 아버지의 자전거에 매달려 피난을 떠났던 허영 씨는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해 미군과 나란히 싸웠습니다. 현지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을 목격한 허 씨는 한반도에서 발발했던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71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와 의사가 된 허영 씨는 피난길 가족들 곁을 스쳐간 미군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올해 6월에도 동생의 식당이 있는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 참 고맙죠. 얘네들이 이렇게 sacrifice를 했으니 저희가 오늘날이 있는 거고 오늘날에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도 볼 수 있던 거고.
허영 씨, 허진 씨 형제가 지난 25일 참전용사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는 자연스럽게 6.25 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식장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84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허 사장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샤론 러너 주 상원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참석해 노병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허진 사장은 식당을 찾던 고령의 6.25 참전용사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부상당하신 분들 2년인가 3년 됐는데 더 이상은 못 뵙는 거 보니까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양로 거기 컴플렉스나 스피라 그런 데 가서 돼 있던가 그랬겠죠.
동상으로 손가락 발가락을 모두 잃은 한 노병은 장진호 전투 생존자 모임에서 받은 메달까지 허 사장에게 건넨 뒤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참전용사들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 장소까지 제공하는 허 사장은 마지막 한 사람의 노병이 남을 때까지 감사의 만찬을 차릴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쿠바가 54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전인대가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공무원이 탄 버스가 추락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쿠바가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이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국은 반세기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장을 열게 됐다며 미래를 향한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쿠바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밝혔습니다. 쿠바의 국영 텔레비전은 이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장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 서한에서 쿠바는 미국과 외교관계를 재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2015년 7월 20일 양국의 영구적인 외교시설을 열자고 말했다고 텔레비전은 전했습니다. 쿠바 외교부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가 다시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 몇 년 만이죠?
54년 만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난 1961년 1월 피델 카스트로 공산혁명을 이유로 쿠바와 단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쿠바는 54년 6개월 만에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복원하게 됐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에 대해서는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미 의회에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공식으로 촉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의원들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유지에 반대하는 쿠바인과 미국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관련법 수정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는 7월 20일 미국 워싱턴과 쿠바 아바나에서 대사관이 정식으로 재개설되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쿠바에 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사관 개설에 발맞춰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고 첫 국기 개양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현재 아바나에 있는 미국 이익대표부 건물을 수리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쿠바도 현재 워싱턴에 있는 이익대표부 건물을 대사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미국과 쿠바 두 나라 정상이 지난 연말에 외교관계 복원을 전격 선언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장이 각각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는데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오랜 봉쇄 정책이 쿠바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파나마에서 열린 미 대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역사적인 양자회담도 열렸고요. 또 대사관 개설과 별도로 상업과 관광 분야 등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 상업 항공과 선박 운행이 재개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의 쿠바 내 통신사업 진출, 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네, 하지만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한 협상이 쉽지는 않았죠.
여러 걸림돌이 있었지만요. 두 나라가 아바나와 워싱턴에 오가면서 여러 차례 실무 협상을 벌인 끝에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합의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쿠바가 대사관 재개설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미국의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는데요. 30년 만에 해제되는 것이었고요. 또 미국 내 은행에 쿠바 정부 구좌가 개설되면서 곧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에는 여전히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특히 쿠바의 공산정권에 반대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미국 내 쿠바이빈 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고요. 미 의회 내에서도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쿠바계 이민자 출신 의원들은 관련 예산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쿠바의 정치 사회 상황이 바뀌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건 쿠바 국민들이 아니라 카스트로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외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상당수 쿠바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화당 의원 대표단이 별도로 아바나에서 쿠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서 대사관 개설보다 훨씬 실질적인 건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금수 조치 해제는 대사관 개설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데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6년 쿠바 전투기가 미국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 채택됐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는 쿠바에 카스트로 정부가 아닌 과도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한데요. 따라서 현 상황에서 금수 조치를 해제하려면 관련 법정의 수정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쿠바는 그동안 자국 경제가 이렇게 피폐해진 이유는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미국과 쿠바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금수 조치가 풀릴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마침 미국의 민간 연구소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금수 조치 때문에 미국의 대쿠바 수출은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정도고 쿠바의 대미국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대쿠바 수출도 쿠바인들을 위한 일부 곡물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런데 금수 조치가 풀리면 두 나라 간 무역 규모가 연간 13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쿠바로 연간 6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 쿠바의 대미국 수출은 70억 달러에 이를 거란 전망인데요. 또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는 쿠바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교역 이상에 더 많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쿠바에 대한 외부의 직접 투자도 미국에서 20억 달러를 포함해 170억 달러로 늘어날 거란 예상이고요. 이렇게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쿠바의 낙후된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안전법이 통과됐다고요?
네, 1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군영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찬성 144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는데요. 정순화 전인대 대변인은 현재 국가의 안보는 엄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법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중국의 새 법으로 중국 정부의 사회 통제가 더 강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국가안전법의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새 국가안전법은 1993년에 제정된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대체하는데요. 중국의 기존의 법은 지난해 만든 반간첩법에 흡수한 후 새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과거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기존 국가안전법은 안보 위협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를 국가전복과 분열선동, 매국행위, 국가기밀 누설 등으로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새 법은 그 범위를 금융과 경제, 식량, 에너지, 인터넷, 종교, 우주 그리고 해저 부분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새 국가안전법이 중국 사회 전방위적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도 새 법에 대해 우려를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새 법에서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이념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의 중국 인권단체들은 새 국가안전법이 반체제 인사나 소수계 또 종교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합리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중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새 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이미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로 기술과 정보의 획득과 교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새 국가안전법은 외국계 기업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새 국가안전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아직 새 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사항을 지적했는데요. 반정부 인사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금과 탄압, 언론 검열, 그리고 공산당 내에 퍼진 광범위한 부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인권사항을 비판하는 국무원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여러 명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군요.
네,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1일 중국 북동부 지린선 지안시에서 한국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수생 등 28명을 태운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10명이고요.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군요.
네, 현장 사진을 보면요.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한 채 뒤집혀져 있는데요. 버스 상부가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버스는 당시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발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한국행정자치부 소속 직원들을 많이 태운 버스라고 했는데요. 사망자 중에 한국인들이 대부분인가요?
네, 사고 당시 버스에는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10명 중에 교육생이 9명, 그리고 현지 가이드, 안내원이 1명인데요. 현지 가이드도 한국 국적자라고 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늦은 시간에도 사고 소식을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사고 직원 아닌 주선양 총영사관의 대책반을 꾸리고 담당 영사를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5도 예상됩니다. 강계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2도입니다. 해주와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19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18도, 최고 2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흥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는 16도, 최고 28도입니다. 장진 역시 많은 구름이 있겠습니다. 오한때 비도 오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7도입니다. 해산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선봉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1도입니다. 원산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30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각각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게 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반세기에 걸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며 미국인과 쿠바인들은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관영 텔레비전 방송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재개설을 위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쿠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쿠바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간 대사관 재개설은 국교 정상화를 향한 길고도 복잡한 절차에 있어 단지 첫 단계라며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 해제와 선전 방송의 중단,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 기지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 제안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를 예정대로 5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를 TV로 생중계된 긴급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 투표에서 반대로 결정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계획이 있다는 채권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표는 더 나은 협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이를 국제채권단에 보낸 서한에서 그리스는 추가 구제 금융에 대한 유럽의 요구 조건 대부분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투표가 실시되기 전 추가 금융지원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유럽 정상들 대부분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달 27일 새벽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국민투표 시행을 전격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 지린성 지안에서 1일 한국 공무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추락해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방 공무원 24명을 포함한 한국인 26명을 태운 버스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지안과 단둥 경계 인근 다리에서 1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버스 탑승객들 전원 지안시 병원으로 후송이 완료됐다며 현지 관계자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리커창 총리의 프랑스 방문에 때맞춰 1일 에어버스 여객기 75대를 구매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에어버스사와 A330 여객기 45대를 구매하기로 확정하고 추가로 30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180억 달러에 이릅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영되는 에어버스 여객기는 1150대에 이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방문 때에도 에어버스 여객기 구매 등 2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검찰총장실이 지난 1991년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들 발틱 국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나아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발트 3국은 그동안 군사비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때 이끌었던 연합 러시아당 소속 의원 2명은 최근 검찰에 해당 발트 3국의 독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당시 독립은 리투아니아 국민들의 피와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며 누구도 이를 위협할 권리가 없고 오직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